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3일째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뭐 음성이 안 들리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카톡을 남겨주시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3일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말씀을 몇 구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보는 구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당 식구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진리의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줄을 예수님으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 처소 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단 식구들 위해 예수 이름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자라게 하셔서 진실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가 이루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삼위일체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식구들 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저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주일인데도 공사를 하네요. 네, 아무튼 양해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며,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째 주일로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3일째는 여러분들이 뭐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서 어떻게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삼위일체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하는지, 이것들을 말씀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믿음은 항상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알지 못해서고 또 뭐 좀 말 그대로 믿지 못해서기도 하죠. 예, 믿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자동이에요. 내가 이걸 행해야지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행할 수 있는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저절로 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나의 일체 한 몸이다라는 거. 그래서 믿으면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행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물론 겉으로 행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행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금방 알게 됩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은 들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기념하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 15절 말씀을 왜 보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예,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데, 예, 맞습니다. 내라는 거, 내 이름으로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이건 뭐 그 두 구절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 이름, 내게, 내가 나를, 나의 계명에 다섯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구약의 그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열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어디도 구약에 여호와라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배제가 된 상태잖아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분이 아니라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망령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오늘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제 대조해서 찾아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대목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그 존재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알고 그렇게 그 이제 뭐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상대도 알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분이 있는데도 지금 나사렛 예수가,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육신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학문도 없고 뭐 외모적으로도 흠모할 것도 없고 그런 분이 이제는 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의 계명도 아니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만약에 예수님과 여호와를 따로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망령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 나는 건지를, 큰 문제인 것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십계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인지, 예, 출애굽기 그 구절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예, 십계명을 말씀하신 장이죠. 예,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인데 네, 이건 뭐 십계명이니까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이시고 첫째 계명부터 말씀하시거든요. 2절부터 6절은 첫째 계명과 이제 둘째 계명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일단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분명하게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밝히십니다. 계속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이게 바로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예,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예, 색깔 있는 펜으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보세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할 부분이 나타났죠. 예,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예, 그 부분에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대목하고 비슷하죠?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십계명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거는 완전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는 이유는 아주 엄중한 중벌입니다. 예,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으로 언급하신 게 두 번 반복하신 내용,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어떤 존재도 나 외에는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아예 만들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예, 만들지 말라라고 언급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왜 설명하셨다고요? 아까 밑줄 그으려 하셨던 것처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항상 성경은 우리가 무지하니까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질투는 언제예요?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걸 좋아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질투심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은 우리 눈높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두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나하고 같이 있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강한 표현이십니다. 보세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나를 이제 내가 시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없고 두지 말라. 왜냐면 나는 질투 하나님이니까 네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다른 것을 위하여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절하면 그럼 내가 엄벌을 내겠다.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건 지금 어마무시한 그런 중범죄를 정하고 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4절 이하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거는 그 저거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대목이에요. 예, 쉐마라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냥 그 막 이마에도 표로 그리고 막 진짜로 기호를 삼고 손목에도 메고 거기다 쭉 쓰고 지금도 오늘날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그 율법주의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주 너희는 너희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 율법주의에게 말씀하셨고 그 니웃은 니웃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도 같이 말씀을 하셨죠. 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직 하나인 여호와, 그러니까는 여호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구약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구약의 여호와와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면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러셨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이코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사랑과 계명도 아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 사랑하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의 계명이 아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아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것이 그 법도가 복음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제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죠.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따로따로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계명이 있고 예수의 계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와 예수가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은 이거는 아,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다른 것에 절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라고 생각지 못하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12절에 신명기 32장 11절에 12절에서도 찾으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하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하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그리고 314페이지일 수도 있겠어요. 구약성경 313페이지나 31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저는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금 독수리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독수리가 어떻게 그 자기 새끼에게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독수리가 새끼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보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홀로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쭉 읽으셔야 되는데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홀로 다른 신이 없고 내가 홀로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신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을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이요. 그러한데 이렇게 하셨는데 여수르니 여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칭으로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네, 아까 그 십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질투를 유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유가 자기가 부유하고 윤택해지니까 살만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소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우상은 자기를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 자기의 어떤 축복, 자기의 어떤 평안,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절했다라는 거죠. 그 질투를 유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이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그 뒤에 이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고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서 읽어보라고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게 내 이름으로 나한테 구하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 이게 어마무시한, 이게 정말 큰일 날 얘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 15절에서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도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바로 이 뭐 광야에 있는 그런 반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지금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뉘앙스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약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그 반석이 누구에든지를 저기서 구약의 그 반석을 통하여 음료수를 마셨던 그 반석이 누구인지를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에 신령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이 신령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섬기겠죠. 신령한 반석이니까. 근데 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예, 구약은 항상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신약의 복음이 실체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그 신령한 반석을 그렇다고 해서 그 돌을 갖다가 그 집에다 들여놓는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령한 반석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반석은, 집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돌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는 거, 실체를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너희가 너 경홀히 여겼다 했을 때 여기서도 구약의 요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없구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 분이라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뭐 굉장히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풀려고 하면은 따로따로 생각해서 이거를 갖다 해석해 보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깨닫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걸 믿고 지금 그걸 설교하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먼저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지금 신명기 32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수르니 곧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고 진노를 격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을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두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참고로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설사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속히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3장 16절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기서도 계속해서 여호수아 23장 이어서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조건문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조건문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이 전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8절에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다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거룩한 솔로몬이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까지도 훼파시킬 텐데 보세요. 이게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네, 바로 남왕국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시드기야 때 왕 때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성전의 걸 훼파시키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을 뺏기고 끌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바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금하시고 그 금하신 것을 친히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오늘 읽으신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도 아주 여러 차례 나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 절대로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엄중한 하나님께 금하신 말씀들을 몇 구절 대표의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과 44장과 특별히 45장에 걸쳐서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이제 도장 꽉 찍으시죠. 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이전과 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는 누구의 증인들하고요? 예, 나의 증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도장 또 여호와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그 주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청석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이전에 성경 퀴즈나 그 전주에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구의 증인이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까 내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진짜 큰일 날 얘기인 겁니다. 이건 뭐 끝장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양에서 예수님의 양을 쳐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전해야 돼요. 신약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하는 이름이 없다. 여기서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를 이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여기서도 이사야가 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의 8절 이하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베드로가 말이 아니라 성령,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43장에 지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바로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대요.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증인에 대해서 말해나 이래나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왜 예수 이름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 때문에 바로 주 여호와가 주 예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이었을 때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랄 수 없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랄 수 없는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시면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이 말들을 하려고 바로 앞에 성령이라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시랄 수 없는 이라는 것을 꺼내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예수가 주시다라는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5절에 주가 같다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다라는 얘기를 어떨 때 쓰세요? 같다는 하나일 때 같다라는 얘기를 안 쓰죠.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니까 같다라는 얘기를 안 써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구약만 믿으면 삼위일체라는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냥 그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주 여호와시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 구약의 그 주 여호와가 주 예수라는 같다라는 서로 같은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삼위일체를 쓰는 거거든요. 성령님 때문에 삼위일체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도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랄 수 없는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는 바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하나라는 것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라는 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라는 먼저 꺼내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구역에 주 여호와 주 예수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라는 그 같다라는 것을 서로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바로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 예수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인하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시인은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에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해서 택함을 먼저 받은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 우리 모두에게 포함된다는 걸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주께서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여기서 한 주는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 여호와가 아니죠. 예, 주 예수를 말하려고 한 주, 같은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를 말하기 위해서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죠. 나중에 오신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오셨다고 생각. 사실은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요한계시록 처음과 나중이신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온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온 사람이 이 과거의 이 주 여호와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를 부르는 저는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에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강조하셨던 게 아니라 요엘서 2장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일 때 여호와 이름을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여호와를 주 여호와를 증거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신약의 바로 주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도 9장에서 이미 설명하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게 될 먼 훗날에 언제 어느 시점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텐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랄 것이다. 바로 그 아기가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9장에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 증인들은 안타깝게도 이게 여호와를 증거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아니라 실체인 예수를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계속해서 그 에베소 4장 같다라는 그 에베소 4장 4절리에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4장 4절리에 6절에서도 몸이 하나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게 고린도전서 몸이 하나다라는 것도 고린도전서 아까 12장에서 그 같다라는 얘기하실 때도 하셨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고 그 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에베소 4장 4절리에 6절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주는 같으며 성령을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가 같은 주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하셨다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4장 5절도 주도 하나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주도 하나이요. 계속 반복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주 예수기 때문에 이제는 주 여호와가 아니라 주 예수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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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삼위일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보세요. 에베소 4장의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신데 만유의 아버지. 아버지는 여호와냐? 이렇게 이제 나가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돌로 맞아서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했는데 만유의 아버지시라? 요한 하나님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은 이건 중벌입니다. 예, 망령된 참남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돌을 쳐서 죽이는 그 구약의 율법의 중한 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르느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르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왜 예수님 이 말씀을 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예, 이 말씀을 훗날에 읽을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로 삼으시려고. 여러분들 왜 범죄 수사할 때도 그 뻔히 알지만 그 확답을 들으려고 유도 질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 보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선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답변을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네가 행한 착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참남함 때문이다. 망령된 것 때문이다. 참남함을 인함인 건데 그 참남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지금 치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이 유도신문을 했는데 그들이 밝힌 거예요. 내가 네가 행한 착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돌로 치려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면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참남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망령되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것처럼, 계명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도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을 때 이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주 여호와를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바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래 나 전에도 없었고 나 후에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니까 이 내가라는 그 말하는 주체가 예수님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차 여러 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대로죠.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주체가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때 신약 복음으로 그 열한 제자들에게 밝히셨어요. 여기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내가 속히 오면 내가 나한테 지금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 헬라어 문자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영어로는 A하고 Z죠. G. 예. 눈높이 교육이에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문자의 처음과 끝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 뭐 이거 완전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는 여호와인데 이전에도 다른 이가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여호와가 처음과 끝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완전 뭐 끝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들을 봐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큰일 날 얘기라고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 구약의 말씀과 따로따로 생각하면 이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계속 남편으로부터 다른 남자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호세아의 아내를 책망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 호세아 아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봐라, 너희들 이 여인을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품고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까. 바로 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바로 너희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호세아 말씀은 찾아서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호세아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그 호세아 안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것만 책망하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긍정적인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이 되면은 어느 날이 되면은 너하고 나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호세아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제 그날이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알죠?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모르니까 막연하겠죠.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거 다시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 다시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네게 장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긍휼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지금은 너희가 호세아 아내같이 이렇게 나를 떠나고 내 속을 썩이고 너 나에게 진노를 받고 이렇게 좀 책망을 걷고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다시 너와 내 관계가 남편과 하나로서 하나가 되어 우리 같이 영원히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앞에 뭐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지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호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여기서도 남편인 그리스도께가 아니라 굳이 한자를 하나라는 걸 붙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에서도 난 네 남편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예레미야 3장에 13절에도 나오거든요. 13절 14절에서 나는 너희 남편임에도 왜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해서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 남편이고 네가 내 아내다라고 표현하신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따로 생기면은 두 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 주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남편도 여호와 남편, 예수 남편 따로따로 생각할까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서 또 밝히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 아담과 하와를 그 둘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비밀인가 했더니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비밀인데 그 남편은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 돼야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남자와 여자가 왜 한 몸이 되는 게 비밀인가 했더니 그게 남자 여자를 성별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이라는 것을 또 한 몸으로 한 육체가 되는 걸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건 구약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실체는 실상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실상은 예수님과 교회된 너희를 가리켜 말했던 거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그 구약의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 한 몸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그 모형, 실체가 아닌 그림자였던 것이 복음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성별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말했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는 고린도전 6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거해서 이제는 넷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처를 너희에게, 저희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삼위일체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도 이제 그것이 성부, 성자 세 분의 세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하나 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이건 이제 수요일에 이어져서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믿어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그걸 믿어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바로 예수의 구약의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등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나 이래나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죠.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의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 신약의 이 새 복음,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이야기는 정말 큰일 날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더 사실 더 찾아보면 말씀들이 구약에 읽으실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으로도 사실은 뭐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신약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한 주구나. 한 성령이시구나. 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깨달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그 바로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세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결국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한 주 되신 분이니까 이제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신인하여 구원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오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고 한 주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 이름만 믿음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이 신약으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 진실로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이 되어서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한 심령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자랑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